마태 속의 밈, 마태 속의 짤, 마태 속의 메타버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 예수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실어 나르는 예수님을 계속 공부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표상, 타이폴로지, 이스라엘의 대표적 상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고 가는 표상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구현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을 맡은 배우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스토리 하나요 동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작가 마가보다 작가 마태가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모티프 마태복음을 관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엄마 아빠 따라 애굽으로 피신했었어요. 헤롯이 죽은 후 갈릴리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가족의 애굽 피신을 이스라엘의 애굽 피신으로 봤습니다. 갈릴리로의 귀향은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당시 헬라어판인 70인역의 his children, 그의 자손들을 my son, 내 아들로 슬쩍 바꾸어서 인용합니다. 아니, 해석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호세아서에서 내 아들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예언이 아닙니다. 옛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세아식 메타포, 은유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말을 천명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출애굽기 4장 22절. 그러나 호세아의 텍스트를 설적 설며시 바꾸어 예수님의 삶 속에 일어날 이벤트를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보이게 집필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대문자 아들 예수, S-O-N, 그 스토리 안에 요약 집필한 마태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호세아서 인용의 의미는 마태의 예언과 성취 공식,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아시죠? 그 공식은 단순한 작구적인 인용이 아닙니다. 인용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명이 있고 넌지시 비추는 뭔가 미묘함이 있습니다. 작가 마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호세아서 11장 1절 문맥, 그 본디 문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란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내리 사랑이겠죠. 근데 작가 마태만 호세아서의 문맥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독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독자들의 인식 수준에 바탕을 두고 작가가 그런 표현을 해석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에 짤, 밈, 뭐 메타버스, 요즘 인터넷 용어가 많이 나오죠. 짤은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낸 부분입니다. 잘라낸 미디어 콘텐츠 여럿이 짤방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웃음 포인트나 감정을 전달하죠. 특정 상황에 따른 반응에도 사용됩니다. 웃음, 재미, 특정 감정을 온라인에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짤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죠. 이러한 짤들은 특정 상황에 따라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파됩니다. 콘텐츠의 특정 부분이 특정 상황에 잘 부합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짤의 영어 표현은 밈입니다. M-E-M-E. 다양한 변형과 해석을 통해서 유머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밈은 원래 리차드 도킨스가 1976년에 저술한 The Selfish Gene,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유전적 정보 전달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했습니다. 유전 정보가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동안 문화적인 정보도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전파되고 진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용어는 그 후 인터넷 문화에서 새로운 의미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다양한 재미있는 아이디어, 습관, 언어, 음악 같은 문화적 콘텐츠를 짤, 밈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가짜 뉴스 시대 아닙니까? 광신도들에게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더라. 진정성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짤이에요. 밈입니다. 페이스북의 사장 주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이제 메타로 바꿨죠.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월과 현실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가상환경입니다. 온라인 게임,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등 기술을 결합하여 현실 세계 이상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메타는 자기를 넘어선다, 뭐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초월한다, 다른 차원이라는 말이고요. Verse는 universe에서 나왔으니까 우주나 세계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소통, 교류 등을 경험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문화와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디지털 세계에서 경험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입니다. 만약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끈을 호세아가 오리지널 출애굽 스토리에서 끊어온 짤, 밈이라고 한다면 이 짤을 마태가 씁니다. 노리는 신학적, 문학적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출애굽기 스토리와 마태복음 스토리 사이 상징적 일치를 마태는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명도 했습니다. 이것을 메타버스처럼 출애굽의 세계에서 포로 귀환의 세계를 오가는 능력이 있는 마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메타버스를 오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 속에 녹아있다고 은근히 암시 중이에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까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했죠.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메타버스를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지고 갈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 이스라엘 구원이요 수치와 오명이 제대로 해명되는 구원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물밑 스토리가 흘러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에 이르는 결과 말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은 두 메타 스토리를 잇는 중개어 역할을 합니다. 해석의 지침인 거죠. 출애굽 스토리는 이력서 같은 서류의 양식, 템플릿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한 원판이 출애굽기예요. 그 원판에다가 이후의 모든 역사적 상황이라도 그 양식에 채워 넣으면은 뭐 입학원서나 신청서나 이력서 같은 문서가 완성되는 거지요. 그게 호세아 시대 불순종의 아이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구원이요.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는 구원이기도 하죠. 작가 마태가 노리는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내 아들의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기적처럼 잉태했다는 스토리를 이미 독자들이 읽었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애굽으로의 도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취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고 증명하는 진술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예수님이 변하실 변모산 사건에서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증명하는 진술과 연결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오늘 2장 본문은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죠.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출애굽 전통을 잘 아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스토리의 이런 상징 세계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마태복음 속에 또 다른 공명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성탄 이야기죠. 당시 헤롯이 베들레헴 영아를 살해한다는 소름 끼치는 잔혹사가 있었습니다. 설교 본문 계속해서 2장 16절 18절 여기서도 성취 공식이 발견됩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다는 성취 공식이죠. 작가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다시 되돌려서 슬픔과 통곡의 스토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작가는 우리를 예레미야 시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 주로 예루살렘 젊은이들을 사슬에 묶어 걸어서 끌고 가는 죽음의 장정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마일을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통곡하는 소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라헬이 애곡한다고 했어요. 라헬?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라헬이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애곡이죠. 라헬의 시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의 울음소리 같지만 출애굽 당시 바로가 영아를 살해하는 현장도 보고 히브리 여인의 대표로서 라헬이 애곡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리해보면 라헬이 스스로 자식이 좀 없어서 고생했죠. 그때 자식이 없어서 울었을 거예요. 그게 넘버원이고. 넘버투,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모세 또래의 어린아이가 다 학살되었을 때. 예, 애곡했었겠죠. 넘버투. 넘버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라마에서의 통곡 현장이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넘버3예요. 그리고 넘버4, 헤롯이 영아를 살해할 때 온 이스라엘이 혹은 이스라엘 여인이 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잔혹하게 짓밟는 스토리를 작가는 이제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잔혹 살해 행위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소환했던 라헬의 애곡 이미지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로 종식과 소망을 담은 대반전을 준비하는 전주곡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랍니다. 하나님의 에브라임에 대한 사랑이 애절해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바로 장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기필코 이기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뻗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영아 살해 이야기에서 호세아스와 예레미야스와 링크를 걸어 놓음으로써 작가 마태는 이스라엘의 향후 운명까지도 걸어 놓았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마태 작가는 예수께서 이루시리라는 증거 어록, 프루프 텍스트를 아무 OT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파기할 수 없는 구속의 사랑을 약속하는 핵심 구절과 예수님의 삶을 연결하고 싶어 해요. 그러고 싶은데 작가는 지금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을 구태여 굳이 일부러 예레미야서 그것도 31장과 링크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마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같은 장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메타버스의 세계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비슷하기는 하더라도 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짤 혹은 밈을 가져오면서 의미가 더 확대되고 깊어집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의 색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의 색인 율법. 이거 새로운 율법이죠. 그래서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작가가 라헬을 언급하는 것은 예레미야 예언보다 광범위한 맥락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의 헤롯의 살해 행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슬픔과 애곡의 역사를 메타포, 암시하는 기능입니다. 비록 라헬의 통곡 소리가 암울한 순간이긴 해도 예레미야 31장의 울림은 위로가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댈 미래의 소망,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의 돌판, 즉 심장에다가 율법을 새기는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미 새 언약은 왔었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던 그 시대를 가지고 와서 밈을 만들고 짤을 만들고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클라이맥스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주님 새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